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러 형편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여러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전체를 순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사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인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제9시쯤, 현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9시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즉시로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현재의 경건 생활과 구제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상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봐도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다음 상황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무두장이가 가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베드로는 너무 연결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이 가죽을 다루는 이 직업을 부정하고 경멸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들은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입지 않도록 항상 이야기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전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베드로는 태연하게 그 집 지붕에 올라가 정오에 맞춰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곳으로 여기는 무두장이의 집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소리가 있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이라도 하듯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보세요.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의 전통과 관념에 따를 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랬기에 잡아먹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먹으라는 명령 앞에 결코 먹지 않겠다라는 거부가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가진 이 전통과 정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관습,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못된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차별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본인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자신의 정통성은 또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성락의 성도 여러분, 내로 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참 싫어하는데요. 역지사지라는 비슷한 한자어가 있지만 이곳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에 참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전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못난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가치관, 기준, 삶의 원칙 등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칙이 이 세상을 내로남불에서 구하는 귀중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간의 여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죠.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의 정통성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방인과는 함께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후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 6사람, 고넬료의 3사람 총 10명이 50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고넬료의 집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과 자신의 환상을 통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문을 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확신에 찬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설교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현장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같이 갔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확신하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모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통 유대인들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한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베드로는 설교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드디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편견이 깨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새로운 빛이 선언되는 위대한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모습은 이후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이방인 형제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이제는 한 교제의 장으로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구원이 바로 주어졌다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와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깨끗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된 후 오직 구원하심 또한 주님께 있음을 베드로는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방인들과 한 세례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편견의 현장과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오늘 한날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편견의 현장과 장벽을 무너뜨린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차별과 배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헬라인 혹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만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여러가지 죄악과 잘못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한 여러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